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 고위관리 100명 이상이 처형됐고 아직도 8만 명에서 12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퇴치할 방안에 초안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미국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27일 늦게 고위 행정부 관료들에게 이 초안의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계획이 이슬람 신정국가 건립을 추구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세력을 넓힌 ISIL에 폭넓게 대응하려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조셉 덤퍼드 미 합참의장은 ISIL이 100여 개 이상 나라에서 약 4만 5천 명 정도를 요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10% 늘어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증액한 국방 예산으로 낙후된 미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며 자세한 예산 내용은 28일 밤 의회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예산 당국은 언론에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원조 예산이 깎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환경보호청을 포함해 국무부와 기타 부서들의 예산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교량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관리들은 친정부군이 티그리스 강을 가로지르는 제4대교 또는 최남단 다리로 불리는 곳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어제는 모술 서부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으며 모술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티그리스 강 다리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현지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단체들과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교전은 26일 양측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각기 따로 작전을 벌이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터키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시리아군은 지난주 ISIL로부터 알바브를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리아 정부군은 26일 알바브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타데프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시리아군은 성명에서 정부군이 알바브로 더욱 가까이 진격하려 시도해 대응사격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군 병사 2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 관계자는 하지만 반군들이 타데프에 있는 정부군을 겨냥해 박격포와 자동소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공습을 가해 2015년 쿤두즈 주도를 일시 장악하는 반란을 주도했던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탈레반 측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과 탈레반 관리들은 27일 탈레반 고위 지휘관인 물라 압둘 살람과 그 핵심 참모들이 전날 쿤두즈의 다시티 아치 지구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 무인기가 쏜 미사일에 살렘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도 카불의 한 기념식에서 국가보안군의 용맹의 노고를 취하하며 물람 살람이 숨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대변인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정하기 위해 유족의 DNA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BX가 쓰인 것과 관련해 화학무기 공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망자가 김정남임을 확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가 살해된 공항에서는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정남 씨의 신원은 김철이란 이름의 46세 남성입니다. 지난 13일 피살 당시 김정남 씨가 김철이란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소지해 여전히 공식적인 신원이 김철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피살된 김철의 실제 신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란 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정남 씨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의 DNA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best will be to have the next of kin, blood-related kin, where we can do DNA profiling, comparative profiling.
보건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시신의 신원 확인이며 최선의 방법은 가까운 친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수라마니암 장관은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 씨의 자녀인 김한솔과 김솔이 남매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입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이들 남매가 살고 있는 마카오에서 DNA 샘플 채취 등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DNA 확보가 어렵다면 김정남 씨의 과거 의료 기록을 시신과 대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라마니암 장관은 기자들에게 김정남 씨가 BX 중독 직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매우 고통스럽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에게 사용된 BX의 양이 치사량 10mg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심장은 물론 폐를 포함한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남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등도 BX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기관과 연계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X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26일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BX 감염을 우려해 김정남 씨가 습격을 당한 항공사 자동 체크인 기계와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난 23일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머물던 쿠알라룸푸르 내 콘도를 수색해 화학물질 표본을 확보했지만 BX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의 BX 반입 방법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BX를 제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27일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사건 전날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아이샤는 친구들과 함께 등장하며 한 친구가 아이샤에게 빅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 날에 있을 방송 촬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돼 실제 아이샤가 암살인지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샤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방송 쇼 프로그램을 위한 장난으로 인식해 이번 일에 가담했으며 공격에 사용된 물질도 독극물이 아닌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샤가 예행 연습을 했고 독극물의 독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을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외무성 등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 가담자들을 공무여권 소지자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소속은 보위성 4명, 외무성 2명, 기타 고려항공, 내각 직속 신광무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구성으로 보아 김정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피살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함구되어 있으나 해외 요원과 일부 간부 사이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를 처음 알아서 충격이라는 반응에서부터 최고 존엄이 단 몇백 달러에 암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2번 갱도는 동절기인데도 유지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3번 갱도는 준비 완료된 상태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약 1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올해 말부터 추가 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국가보위성 부상급 등 간부 5명 이상이 고사총으로 총살됐고 김원홍 보위상은 현재 연금 상태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처형에는 보위성이 노동당 간부들을 고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을 당 조직 지도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살에 화학무기 VX가 사용된 점을 쟁점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성과 면책 불가 원칙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 차원에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이어 28일엔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적극 쟁점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실체와 사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북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의 이제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실제로 이제 사용한 걸 보여준 거니까 그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뭐 증명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당초 이들 회의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이 드러나면서 윤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과 함께 김정남 암살로 부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회의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2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에선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의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남 살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쓰인 것과 관련해 화학무기 공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등 여러 정부들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지지하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어떤 종류의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by any use of chemicals in attacks, which is egregious violation of tenets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이는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오랜 국제 규범인 화학무기 금지 협정과 인간의 기본적 예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화학무기 공격을 저지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김정남 살해 용의자 체포와 수사에 대해선 말레이시아 당국에 문의하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DNA 검사 등으로 사망자 신원이 명확해지고 북한 연루 사실이 확인돼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 수사를 지지하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는 이번 범죄를 완전히 수사하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지속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취재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 외무부도 김정남 사망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존중하며 관련 사법 절차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Some 80,000 to 120,000 people are imprisoned to date in political camps.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고문, 강제노동, 처형, 강간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공개적 또는 초사법적으로 처형됐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한국 등으로 탈출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Just 2 weeks ago, the world was shocked when North Korean leader's elder brother was brutally assassinated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2주 전에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외교관 1명과 북한 관용 여권을 소지한 7명 등 모두 8명의 북한인들을 암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유엔이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 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금지된 신경작용제 BX로 살해됐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같이 중대한 인권유린에 고통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단지 북한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old those violators accountable by bringing the North Korean case to the ICC.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유엔 전문가 그룹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국제법정에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주일 일정으로 27일 개막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에서 고위급 회기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며 미국의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부차관보는 오는 1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이사회는 27일 2017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 하나로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 모든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교류할 필요를 제기하며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 간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행위를 이유로 북한 당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됐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신문 등은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1일과 2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간 비공식 대화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1.5 트랙 대화로 알려진 이번 행사에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포함한 북한 정부 당국자 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로치 전 북핵 특사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 의혹이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에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비자 거부를 통보했다며 국무부의 고위층이 비자 발급을 취소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개별적인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신문에 공공장소에서 VX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말해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이번 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1.5트랙 비공식 대화에 대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 부정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과 신속히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중국의 불만이 높아진 만큼 지금이 북핵 문제를 논의할 적기라는 얘기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on North Korea. When the Chinese are willing to publicly say they are cutting off coal.
와일더 전 보좌관은 24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는 미국이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던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회의를 거친 중국 전문가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면 매우 능숙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목적은 미국을 조건 없이 대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조약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aking advantage of this will mean some very deft diplomacy. As you know, what the Chinese are trying to get us to do is to go back to the negotia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목표가 실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중국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젊은이로 지칭하면서 그가 중국과의 창구인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이제 김정남 암살까지 저질러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북한과 갈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기회의 순간을 이해해 이를 붙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파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 moment of opportunity and I hop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stands and is moving quickly.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은 중국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s partly China's fault that we are where we are. And therefore I think we should be unapologetic.
오웬론 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미중 관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처를 비난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의 비판이 중국의 유엔 결의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논평은 북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명색이 대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는 내용의 개인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평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어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과는 달리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맞설 힘이 없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절대로 북한에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도발적 언사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는 것이 평양에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북한에 훨씬 손해라는 것입니다. 논평은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좋은 이웃으로 지낼 것이라며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과 중국이 우방국으로 앞으로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 성주 골프장 측이 이사회를 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 측과의 부지 교환 계약이 이르면 28일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 설명회에서 연내 사드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금년 중에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정식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공여 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관련 설계와 시설 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미한 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부지교환 계획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최종 부지교환 계약을 하면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영 중인 사드 포대 4개 가운데 한 개 포대를 성주 포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는 지난해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로 롯데 측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 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게 한국군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반대 단체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성주 골프장의 부지 교환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왜 문제가 됐는지, 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대북 제재 현안으로 떠오른 건 지난 2016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석탄 수출 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절충 끝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은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담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3월 2일 채택됐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일 마르틴스 유엔 대사의 발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민생용 석탄 수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탄이 민생용으로 쓰일지 군사용으로 쓰일지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철강석이랄지 이 석탄이랄지 제조 품목은 가능한 민생용으로 위장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민생용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의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주춤하던 북한의 석탄 수출은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 전년도보다 오히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9월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또다시 북한의 석탄 수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문제가 된 민생용 석탄 예외 조항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발언에서 민생용 석탄이 대북 제재의 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iscussing how to deal with the livelihood loophole that's in the last resolution.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재가 북한 내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놓고 83일간의 절충 끝에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새 결의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근본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새 제재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연간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까지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의 근거에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북한은 지난해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의 외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석탄 수출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에도 상당한 주름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그리고 개성공단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외화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사치품을 구입해 당 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는 등 통치 자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개인 논평을 통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주변 나라가 유엔 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대외무역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적 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해 거리 캠페인을 펼치는 탈북 청년단체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단체 나우에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역 광장,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우 청년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구호와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한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이라든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걸 나서야 돼요.
네.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 서울역을 지나가던 시민들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북한 인권 개선 거리 캠페인을 지나가다 보게 됐다면서 이런 캠페인이 더 많이 열려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알지만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강제 수용소인지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침묵을 지켰어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요.
북한의 인권은 정말로 심각해요.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못 먹어서 말라 있는 친구 되게 많죠.
많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도 있는 거를 같은 동포고 같은 한민족인데 등한시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활동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도 하루빨리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같이 하고 싶은 일하고 인권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개선단체 나우에서는 지금까지 탈북민 지원과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리 캠페인은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우 홍보팀장 김건우 씨입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좌시할 수 없어가지고 2010년부터 매주 토요일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나와서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김건우 씨 역시 북한이 고향인 탈북자 출신입니다. 11살 되던 해 한국으로 왔는데요. 어린 시절 북한에 있으면서 겪었던 인권 침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지방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 통행증이 있어야 가고 이제 인권 탄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당장 자기 처와 자식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다 해서 뭐 시장에 몰래 판다거나 저도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슬프고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자원봉사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일상화되고 또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면서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살 김다윤 학생 그리고 대학생 김민혁 씨입니다.
북한의 인권적인 인권 유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이 캠페인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는 듯해도 관심 가져주는 시민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많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북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거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키의 절반 정도 되는 큰 팻말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단체 나우의 김동혁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북한의 외교관이라든가 요즘 최근에도 이제 김정남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자꾸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교관들이 일하기 참 힘들 테니까 정은이가 자꾸 사고 쳐서 외교관 일 못 해먹겠다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하고 싶지만 못했었던 말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주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제 전 세계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 개선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청년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식과기동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서해 해상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7도, 신유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영상권으로 접어들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장지는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2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6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린 가운데 동해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 결과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북한 국적 남성이 화학물질인 VX에 중독돼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또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진영 관계자와 러시아 요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네빈 누네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밝혔습니다. 누네스 위원은 그러면서 마녀 사냥에 나설 수는 없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전후 트럼프 진영 관계자와 러시아 관리들이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네스 위원은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조사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이끌고 있지만 조사를 확대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애덤 시프 위원은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위원들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상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러 곳에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는 앞서 이스라엘 남부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인명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이 감행된 가자지구 이집트 국경 남부 라파 마을에서는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위험을 계속 고조시키는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고의로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10% 늘어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증액한 국방 예산으로 낙후된 미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며 자세한 예산 내용은 28일 밤 의회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예산 당국은 언론에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원조 예산이 깎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환경보호청을 포함해 국무부와 기타 부서들이 예산을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지사들에게 자신의 경제정책이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주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R을 퇴치할 방안의 초안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미국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27일 늦게 고위 행정부 관료들에게 이 초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계획이 이슬람 신정국가 건립을 추구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세력을 넓힌 ISIL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 계획이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암약 중인 테러 조직 알케이다와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 역시 겨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덤포드 의장 그러면서 실행 전략에는 정치적인 방안도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공습해 2015년 쿤두즈 주도를 일시 장악하는 반란을 주도했던 탈레반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탈레반 측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과 탈레반 관리들은 27일 탈레반 고위 지휘관인 물라 압둘 살람과 그 핵심 참모들이 전날 쿤두즈의 다시치아치 지구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 무인기에서 쏜 미사일에 살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하지만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